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오늘 본문 앞에 오는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고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여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오는 9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서신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들이 서신서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기원이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루셨고 분명히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거죠. 선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그것을 누리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 전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으로 첫 구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도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예배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영광에 이르는 삶.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확신과 평강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시작하여 마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싸워나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후에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The God of all grace. The God of all grace is our Godfather. 이 모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란 무엇일까요? 모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거고 이 은혜 속에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분명히 알고 누리고 붙들고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들을 잠깐 고난 속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성도들을 잠시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바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면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확인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God called you.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그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부르심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 즉 택하심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도 이 부르심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증거되어 나타날까요? 무엇이 우리의 증거일까요? 이 부르심의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그러하다. 즉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손에 잡을 수 있는 현실로 세상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은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것.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들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믿음으로 굳게 되어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거듭난, 즉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을 잠깐 고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난 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들어감으로써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형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내용은 이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삶. 이것이 은혜라고 하세요. 은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예수님의 삶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고난을 없애주시고 세상에서 잘 해주시는 그 자체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성도들만 누리는 참 복음의 은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크건 작건 고난을 거쳐가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고난을 다른 표현도 쓰세요. 어떤 표현을 쓰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징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아들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더욱 참아들 대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도의 그 은혜 받은 삶을 말씀하실 때 대조되는 두 단어를 사용하세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겪는 잠깐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금보다도 귀하다. 잠깐의 고난인데 그것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는 데 쓰시기 때문에 이 고난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금이라고 한다면 그 금보다도 귀하여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는 데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 있죠. 잠깐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이루신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물론 시간적으로도 짧다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원어를 보면 little, 즉 작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작은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이뤄간다. 지극히 큰 영광을 이뤄가신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정말 작고 별거 아니라는 뜻일까요? 너무 엄살 부리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별거 아니라면 왜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거쳐가야 하는 고난의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도 표현하시고요. 우리 시편 23편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고난이라는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길게 생각된다고 해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할 때에는 지극히 작고 짧은 거라는 거죠. 비교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깐 받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하나 말씀드렸죠. 곧 있다가 집에 돌아갈 것을 아는 자들은 캠핑 생활이 즐겁다는 거죠. 그 캠핑 생활의 여러 고단하고 불편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잠깐 고아원에 자기 자식을 맡기고 가서 부모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아는 자녀들은 잠깐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곧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아처럼 돌아갈 본향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힘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 비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크고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이고 그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즐거움으로 인해 잠시 이 땅에서 겪었던 고난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며 더욱 복음을 증거하고 옛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천국 믿음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믿음 가운데 더욱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을 말씀하시느냐? 왜 이것이 성도의 받은 은혜의 증거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천국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셨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 받는 고난을 참으라고 하십니다. 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잠시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시죠. 요새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서로 위로하며 하는 말이 이거죠. 뭐라 그러죠? 다 지나갈 거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저 다 지나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갈 것을 내가 지나가게 해줄게 그것을 믿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 자체가 죽는 날까지 고난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즐거움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쁘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우리도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영적으로는 이미 이르러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도 잠시 참여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나쁜 것이고 꼭 피해가야 하는 것이지만 성도의 고난은 축복이고 꼭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잠시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 즉, 쓸모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아들들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자들, 믿음을 주신 자들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더욱 천국에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를 때에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고난을 통해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지로 알려주세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 굳게 하신다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터를 견고케 하시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은혜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터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뭘까요? 다 비슷한 말로 들리죠. 그리고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뜻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이 온전케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이 돼요. 영어로 하면은 restore, set right, make complete 또는 perfect. 즉, 회복시키다, 바로 잡아주다, 완전케 하시다, 완성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완전케 하여 완성하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 그렇다면 고난이 이것을 일한다, 이것을 해가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바로잡고 완전케 하고 완성해 가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고난 자체가 이것을 이뤄가는 걸까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면 고난받은 자들이 다 온전케 되어 가야죠. 다 바로잡아지고 회복시켜지고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고난을 통해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 교회가 시험을 받고 배교하는 자들도 많이 늘어나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나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이 많은 고난 중에 더 목이 고든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원망하다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 중에 무엇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온전케 되어가는 은혜를 받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원망하다 멸망을 당했다. 말씀이 빠진 고난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우리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바로잡아주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삶이 함께 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무엇이 한다고 하세요?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고난 중에 성도는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갑니다.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받는 문제에만 매달려가는 것은 절대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와야 해요.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계속 안에서 이 사역을, 이 역사를, 이 은혜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도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없이 그것도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상 말씀 생각나시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것이 그 사사기 말기예요. 그 사사기의 타락상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 사사기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예배를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한 단어로 표현하신 것이 있었죠. 뭐였죠? 물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맞아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The word of God was rare.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에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찼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 타락상의 모습,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삶. 마치 영적 소경으로 가는 거고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요. 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 온전케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굳게 하신다. 영어로 하면 이 굳게 하다는 단어가 confirm, make us strong, 즉 확신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굳게 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굳게 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키는, 즉 영적 싸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되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굳게 하시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굳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회복되어 믿음으로 다시 굳게 되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회복하신 후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너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 형제를 굳게 해줘라. 같은 단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굳게 해주신 것처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형제를 굳게 해주는 삶으로, 믿음을 회복해 주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굳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말씀하고 또 같이 오죠.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우리를 굳게 해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하나 하나님하고 말씀의 교제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베드로에게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도 서로 굳게 해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굳게 해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 주어지고 우리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교제,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를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빠진 교제는 힘이 없어요. 굳게 해주는 힘이. 꼭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아니, 굳게 하신다는 거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게 비슷하지 않나요? 영어로 보면 strengthen. 비슷한 뜻으로 보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이 강하게 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가 욥기에 나와요. 욥기 4장 10절, 26장 14절에 가면, 제가 잘 읽지는 않겠지만 사자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강함은 그냥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말씀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자라는 것이 마귀에 대해 쓰이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강하신 사자,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유다 지파를 강한 사자로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참 왕으로 오실 원수를 물리칠 유다 지파의 강한 사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강한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이 모든 죄와 악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강하심을 말씀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냐? 우리를 이 예수님의 강하심으로 강하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 이 예수님의 강함을 붙들고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세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는데 고난 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중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고난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게 되는 것이 벌이나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천국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더욱 담대하게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그 강함이 여기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강함. 이 강함은 무엇도 이기게 할까요? 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강함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드러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강함을 붙들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 형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중에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견고히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터가 견고케 하는 터. 우리의 터는 뭔가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세우신 터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증가하는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반석의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심판날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 반석의 터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터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셨고요.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히 세워가실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실 거다. 여기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견고히 서 있어야 할 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는 터가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이든지 핍박이든지 사망이든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재물에 우리의 터를 짚고 사고가 있다면 재물을 뺏어가면 우린 다 무너질 거예요. 그 밖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 세상 우상들이라면 그걸 뺏어가시는 순간에 우린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터는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변하고 쇠하고 사라질 이 세상의 터 위에 서 있지는 않나요? 이 세상의 터 위에 우리 집을 짓고 견고하여 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며 온갖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도 함께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에서 떠나가려는 유혹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터는 무엇이든지 다 무너질 거고요. 우리의 터는 그곳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터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복음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셨고요.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나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걸로 와야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친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를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이르신 그 영광.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한 영광을 드러내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나아져서 야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완전히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들로 천국의 기업을 받고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한 영광으로 영원토록 빛나며 살아갈 것이고요.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크신 권능으로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완전히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하나라고 증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연약하여 여러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이 복된 현실 안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넘치는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지막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도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결국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어 아버지 집에 이르러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 아멘입니다. 이 말씀의 확실한 은혜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더욱 이 은혜를 구하시고 이 은혜를 붙드시고 나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을 우리 언약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에 참여되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 나누고 형제 자매들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포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두게 해주시고 더욱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잠시 겪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 굳게 하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는 은혜,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끝까지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10넘버 40.